사무엘상 17장 52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이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52절부터 54절까지는 이 싸움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당초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주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주된 내용이었으니까 그 내용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오죠. 일단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그 이후에 52절에 보시면 싸움의 주체가 바뀌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일어나서, 두 번째로 소리 지르며,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이라고 하는 곳은 뒤에 보시면 가드와 에그론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드를 뜻하는 곳입니다. 아마 성경 본문 기록하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튼 똑같은 곳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참 생생하게 기록했죠. 일어났다, 소리를 질렀다, 쫓아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있는 게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구석에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는,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소리를 질렀다. 여지껏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전쟁터에 나와서 소리를 빡빡 질러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지껏은 야 이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블레셋의 노예로 식민지로 전락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2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후속 전쟁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지껏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독특하게도 전사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령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다, 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이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일단 부상자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은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뭐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만약에 어떤 진지에서 싸움을 하다가 패배를 해서 퇴주를 한다, 또 후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상자를 챙깁니다. 데리고 가는 거죠. 같이 싸움터에서 전쟁을 했던 동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죽인 사람은,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가도 에그론까지 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 수 없으니까 부상당한 자기 친구, 친척, 동료들을 챙길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던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 아니었습니다. 내부였어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블레셋을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깊숙한 내부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블레셋에 퇴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갓과 에그론까지. 여기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본지역입니다. 블레셋 국토가, 블레셋이 원래 살고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쳐서 국경을 넘어서서 자기네 나라 안으로까지 들어간 거죠.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쟁 노획물을 얻는 내용이 나와요. 5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아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갓과 에그론까지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을 이 함락시키는,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계속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이 전리품으로 노획을 하는 거죠. 이 장면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챙겨서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전쟁을 하다가 불리한 것 같다, 후퇴해라, 그러면 가져갈 거 챙기고 식량이라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전쟁이 갑작스럽게 전개가 됐고 자기들은 그냥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패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노획물로 챙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다윗이 챙긴 노획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관련된 것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는 본문을 보면 55절부터 다윗이 누군지를 사울이 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장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낸 거죠. 목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노획물로 얻었고 그리고 갑주를 얻었다 이렇게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설명을 했지만 골리앗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갑옷이 뭐 무게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갔죠. 물맷돌 들고 갔잖아요. 사실 사울이 주었던 이 갑옷을 혹은 군복을, 투구를, 칼을 다 사양을 하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서는 사울의 갑옷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갑옷을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전리품들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본문에 기록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이 결국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또 당연히 또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쟁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잖아요. 이런 결과는 정말 뜻밖의 결과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전쟁을 감당하던 블레셋 군인, 이스라엘 군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 싶은 그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후속 전쟁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40일이나 나타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원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막 용기가 막 불끈불끈 솟아났겠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모습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가 아,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확 그런 믿음이 솟구친 거예요. 물론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그 계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 된 거죠. 180도 뒤집어진 전혀 다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의 장면을 놓고 보면 다윗은 선봉장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맨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골리앗을 이기고요. 그 이후에는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드러났던 전쟁의 장면과 정반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 있었던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서는 선봉장으로 다윗이 서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을 갖는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후속 장면을 보면 다윗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여건만 놓고 보면 블레셋이 훨씬 더 유리해요. 병력도 크고 무기도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사기도 더 높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고 이제 믿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보고도 야 골리앗을 이겼네 하지만 나는 블레셋이랑은 싸우고 싶지는 않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는 5천명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신 겁니다. 무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 5천명을 다 때려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은 딱 한 사람 골리앗만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런 귀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막대기를 들고 너한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너를 오늘 쳐서 죽일 것이고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을 세워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과장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칼과 창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구만.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은 물론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역할이 다윗이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을 갖고 맨 앞에 서서 적진을 뚫고 나가는 선봉장이 되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뒤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될 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맨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건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으로 맨 앞에 서서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건 작은 문제를 만나건 언제나 다윗처럼 그리고 비록 죄는 졌지만 믿음으로 함께 참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건이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함께 다윗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들이 된 것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뒤따라 함께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